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에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인데, 이른비처럼 또는 늦은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라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른비가 내려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그때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늦은 비는 3월달부터 4월달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성령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뭐 지나치게 알레고리 해석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늦은 비처럼 임하는, 때로는 이른 비처럼 임하는 그 비를 통하여 곡식을 얻게 되고, 땅은 기름지게 되고, 죽음의 땅은 생명으로 움트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늘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들에게 고치고 난 다음 혈루증 여인에게, 그냥 돌아가고 싶었던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하셨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리고는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그 말 딸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 오히려 어디에서도 한숨 갖고 살아가야 했던, 마치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따라, 그러면서 그 귀한 말씀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어쩌면 미신적인 믿음이죠.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으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미신적인 믿음마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던 예수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찾아왔었던 중풍병자 너무 많아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은, 그냥 뒤돌아서가는 우리의 오기도 있고 객기도 있습니다만은, 손해보는 건 우리입니다. 하여튼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옷을 잡는다고, 아무 사람에게나 다가가서 그 몸을 잡는다고 다 고치는 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권세, 힘, 지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붙잡은 거죠. 봐,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과시하고, 봐, 난 다르지, 난 그런 자야 라고 의시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도 아니라 내 사랑도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죄를 용서하게 해 주었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열매가 없다고. 그 다음날 그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라 죽은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나무가 하루 만에 죽었다고. 이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정도 가지고 놀라느냐고. 너희들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게 한 것보다가는 훨씬 더 놀라운 일, 이 나무를 옮길 뿐만 아니라 뽕나무를,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 믿음을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너가 고친 거야.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아니야, 너가 수고한 것이야. 은혜입니다라고 하지만 너가 그렇게 헌신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돌리시는 예수님은 그 명분과 근거를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눈먼 자에게, 소경된 자에게 너가 믿음대로 보게 될 거라고, 믿는 대로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의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창세기 12장에 나타났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장 11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우리를 향하여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즉시 순종했다라고. 순종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조금 알면 더더구나 따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는 거 많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 하면은 그거 내가 의가 되고 업적이 되고 공로가 되면은 미루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있으라고. 순종 그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때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 생각이 옳다는 이야기죠, 내 방법이 더 맞다는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보다가 내가 크다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간단한 문제는 더더구나 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따지지 않았고 미루지 않았고 다른 말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협의하지도 않았고 무슨 기구 만들어 놓고 의논하지도 않았고 그냥 예였습니다.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믿음의 그 열매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의 역사의 가장 절정이죠.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어드레스를 정해줘서 이리로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디 가는지, 여행 가면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굳이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여행 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함께 어디를 가든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자, 불러주신 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디로 데려가실 것인가, 무엇보다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것을 상상함으로 그 기쁨 속에, 그 기대 속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따라가면서 묻고, 따라가면서 짜증내고, 따라가면서 이리로 가자라고 우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맡김 속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자기에게 집중하고 내가 힘들다라고, 내가 의롭다라고 자기에게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아무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즉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따라 나갔다고, 따라 나갔는데 본향을 향하여 지나온 그 자리에 미련이나 아쉬움이나 후회함 없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찬양처럼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이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굉장한 기대도 있었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는지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터질는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쫓아갔었고 마침내 그 땅에 도착했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터지고야 맙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믿고 시작했는데 기도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말씀만 순종하고 붙잡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또다시 시작하면서 결심을 했는데 처음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흉년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살기 위해서는 그 자리보다는 풍요로운 자리로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휴스턴에 내려왔을 때 저 아파트 옆에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유학생이 지금 기억하면 웨스트하임하고 데일리스포드 근처에 뭐 지금 롱포인트 술집이 있습니다. 극대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텐더로 일했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아파트의 유학생이 돈은 많이 받았어요. 팁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근데 늘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주일이면 낮에 성가대를 해야 되거든요. 밤늦게까지 술집에서 자기가 술을 마시는 건 아니지만 파트타임을 일했지만 그리고 돈도 좀 괜찮게 여유 있을 정도로 벌었지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뭐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두라고. 이미 마음속에 결정했는 거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어떤 몰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월급도 훨씬 적고 팁도 없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계속 밤늦게 술집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한 번도 경찰에 잡힌 적도 없었는데 그 일하러 갈 때는 경찰에 티켓도 몇 번 받고 때로는 사고도 당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 찾아와서 말한 적이 있죠. 이거 왜 이러느냐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정해서 여기 와서 그리고 그 술집에서 일했던 걸 그만두고 이쪽으로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느냐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그 고비를 이겨나가고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힘을 쓰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고비를 견뎌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비를 닥칠 때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떠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잘못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 인도해 준 것처럼 그래서 다시 옛날로 되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에 그분이 피닉스에 가족 때문에 왔다가 전화한 적이 있는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계속 그 일만 했었더라면 자기는 많이 돈을 벌었을 거라고 눈이 돈 버는 길이 보였었다고 마산인가 창원인가 거기에서 대학교 교수를 하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왔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려움이 고비고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섬기는 교회에서 중직자의 임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입니다. 흉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해서 흉년을 맞았고 자기 스스로가 잘못 선택해서 고집을 부리다가 다가오는 그 고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찾아왔고 더더구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흉년이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직장을, 이 사업장을, 그리고 이 교회를 휴스턴까지 내려왔는데, 이민까지 왔는데 닥치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웰컴 투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쉬운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어려운 힘겨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마귀가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40일 동안이나 먹지 않았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도 됩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이민자로서 누구한테 어디 가서 당장 페이먼은, 당장 아이들은 당장 어떻게 굶어 죽을 수 있습니까? 가장으로서 더군다나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서. 그래서 때로는 이를 악물고 잠깐만 하나님 익스큐스 하고 기다려주세요, 다시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죽음을 각오하고 흉년이 든 그 땅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왜 기근이 찾아와 이런 의심하며 원망하며, 아니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했는 이 땅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야. 어떤 방법이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한 끼를 더 굶더라도 말씀을 먹자라고 각오했었더라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자주 했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떡을 선택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들이 무시하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버린 떡 조각에, 빵 조각에 관심이 많고 침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분노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아무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남들처럼 풍요로운 농경사회로서는 그 애굽 땅 나일강 주변에 풍성한 목초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려갑니다. 계산했겠죠. 눈치 봤겠죠. 손익을 따져봤겠죠. 사람들에게 물어도 봤겠죠. 그래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내려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찾아다녔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정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되죠. 기도해야 될 시간에 생각만 하고 계산만 하고 따지기만 했었던 아브라함, 아니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릴 줄 몰랐죠. 그 유명한 헬렌 켈러, 83세까지 보지 못하는 눈으로,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 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알라바마주에서 태어났다가 뉴욕 코네티컷주에서 83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 그분, 우리가 원했던 행복한 문이 닫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아니 더 귀한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가 고집스럽게 붙잡고만 있는, 주목하고 있는 문이 닫혔을 때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은 문을 놓치는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원했던 흉년의 땅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흉년의 땅, 풍요로움을 꿈꾸고 약속의 땅에 갔지만은 그 문은 닫혔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또 다른 계획을, 더 귀한 것,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잠시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아브라함, 그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고야 맙니다. 갑자기 어떤 문제 하나 피하려고 피했는데 여기 보니까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고.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러나 내려가면서, 내려가서 그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문제, 잠깐만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를 하고 잠깐만 눈만 감아달라고, 이제 이것만, 가게만, 이거 직장만, 내 자식만,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때 가서는 뭐 교회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었지만은,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힘이, 하나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내려가면서 걱정이 됩니다.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문도 들었고 함께 내려갔던 사람들의 정보도 얻었겠죠. 애굽으로 내려가면 틀림없이 당신 아내는 바로의 후궁이 될 거라고, 뺏기고 말 거라고 옛날이나 그랬습니다. 몽골 부족 간의 전쟁 중에 하나는 전리품이었지만은 여자의 싸움이었습니다. 태무진, 징기스칸 어렸을 때 혼인했었던 아버지끼리 그 트보렌, 바터렌 그 여자 아이와 혼인을 했지만은 이 아이 뭐 처녀가 된 다음 뺏겼습니다. 다른 부족에 뺏기고 난 다음 이 처녀 그 적장의 원수의 씨앗을 잉태하고 이 징기스칸, 이 태무진은 다시 뺏어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던 것이 몽골 부족들의 전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셈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특별히 피부 색깔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 이 바로가 사는 이 궁궐 속에 있는 그 땅은 함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피부 문제부터도 조금 차이가 났을 텐데, 적어도 사라는 그때 당시에 65세 정도 되었습니다. 127세에 죽었다고 보면 중년 정도입니다. 여전히 외모나 미모가 있었던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눈치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죠. 뺏길 거라고. 그러면서 계략을 짭니다. 꾀를 짭니다. 너 가면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마. 왜요?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은 다시 또 다른 궁리를,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점점 악의 구렁텅으로 빠져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로,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란 궁리를 가지고 꾀를 쓰고 재간을 피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란 손익 계산이 아닙니다. 기도란 눈치 싸움이 아닙니다. 기도는 권력에 줄을 서는 것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처럼, 때로는 직장을 잃었던 해고당한 어떤 사람처럼, 사업장이 무너져서 가게를 문 닫고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처럼, 말도 못하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배가 고파서 부모를 향해 우는 아이처럼, 그것이 기도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내를 설득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예상한 대로,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온 동네 사람들이 결국은 이 여자를 바로에게 추천했고, 바로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내가 아니라 아내라고 했으면 죽였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살릴런지 그 기대조차 없이 아내를 넘기고야 맙니다. 돈 받고 넘겼습니다. 4절부터 7절 한번 볼래요? 아니 14절부터 17절. 아브라함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지 살려고 아내를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지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세한 이야기예요.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까 염려하다가 두려워서 결국은 그 아내를 궁궐의 후궁으로 돈 받고 신부 지참금처럼 받아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이 어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냐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름을 창대케 되길, 그리고 민족이 창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실수, 잘못된 선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잘못된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어찌 이런 고비, 죽을 고비 넘기지 않고 쉽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믿음의 비바람이, 폭풍이 얼마나 세차게 불어닥치는 순간들이 수도 없이 닥치는데, 헬렌 켈러가 그랬잖아요. 나는 폭풍이 다가올 때마다, 사람들이 외칠 때마다 너무도 편하다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더욱더 볼 수 없는 내 눈 때문에 하나님이 이 폭풍 속에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기대가 되고, 그 하나님이 이 폭풍 속에서 내가 타고 가는 이 여정의 배를 어떻게 항해시키고 있는지 느낀다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니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내려가서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렸지만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고통, 괴로움, 번민, 돈으로 해결된다고요? 돈 많이 얻었으니까, 낙타를 가졌으니까, 속대와 양떼를 얻었으니까, 이건 나 이제 부자 되었어, 살 만큼 살았어, 이제 뭐 여자는 다시 얻으면 되지, 돌아갈 수 있었다고요? 아니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을 쳐다봤을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궁궐에 뛰어들어서 그 대단한 바로에게 당신 잘못했다고,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할 사람이, 서슬퍼런 바로왕 앞에서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더구나 이방인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떠돌이 인생인 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목숨을 각오하고 바로 궁궐에 군인들을 제쳐놓고 그 궁궐 안에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그 아내를 뺏어와서 아브라함에게 넘겨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미 준비하셨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으로만 듣고 있었던, 경험적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체험시켜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궁궐란에, 이 사례가 들어가면서부터 궁궐란을 전염병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하죠. 당장 후궁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절차도 거쳐야 되고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 곁에서 모든 게 준비되는데, 그 시간 절차 속에서 궁궐 안에는 이상한 재난들이, 재앙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가 부르짖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아니 지금까지 잘못된 욕심으로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허겁지겁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애굽으로 내려왔던 순간에 내 깨면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내 깨가 괜찮다라고 우겨댔던 그 순간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례는 안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것이고 이 밖에 있는 이 남편이 하는 꼴 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속에 하나님은 궁궐란에 재난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마침내 바로왕의 꿈에 나타납니다. 너 그 여인이 누군 줄 알아?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큰 잘못 저질렀어. 아니 바로는 잘못한 거 없어요. 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에요. 그런데 너가 잘못했다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을 건드렸을 때 그 사람의 손이 뜨거워지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아무튼 그날 밤에 깜짝 놀라서 바로는 일어나서 그리고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르고는 다시 먹을 거, 입을 거, 속대, 양대, 낙대를 다시 주면서 빨리 돌아가라고. 그리고 너 왜 그렇게 거짓말 했느냐라고. 거짓말 했다면 바로를 속였다면 참형을 당하여든지 감옥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동행할 것이며 끝까지 지켜줘서 너로 큰 민족을 너로 이름을 창대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가 보았거든요. 어떻게 이를 죽여요? 너 어떻게 왕을 기만했냐고 나를 능욕했느냐라고 당장 참명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는데도 자꾸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깨를 내려놓으세요. 그때 눈치도 다 포기하세요. 그때 모든 것을 버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고. 너의 믿음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게 할 수 있다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한 번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인생 속에 순종했어 난 말씀을 선택했어 한 번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내는 내가 지켰어 내 가정은 지켰어 내 교회를 지켰단 말이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지켰어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냈단 말이야 한 번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고백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이런 고난 속에서 결국은 과정을 겪고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아브라함처럼